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는 도쿄 등 4개 지역에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긴급사태가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3일 정부 코로나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수도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개 광역지역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간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주점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 등 주요 상업시설에 대해선 휴업이 요청됩니다. 일본이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은 세 번째로 이번에는 앞선 두 차례에 비해 기간은 짧지만 조치 내용은 더욱 엄격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사태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가 22일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권 탄압을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영국 정부의 관련 조치를 강제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보수당 누스가니 의원은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포함해 집단 학살을 규정하는 모든 증거가 신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나 의원은 지난달 말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확산한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집단 학살 규정은 가용한 모든 증거를 고려한 뒤 국내 법원이나 국제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다음 달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3일 일본 육상자위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다음 달 11일부터 17일 규슈 지역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서부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걸쳐있는 기리시마 연습장에서 주로 진행된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의 육상부대가 함께 일본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시 방위상은 프랑스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라면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도서방위 전술 기량을 더욱 향상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비틀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23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등 세계식량 상황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장관과 비즐리 사무총장이 통화해서 코로나로 인한 국제사회의 식량 상황 등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즐리 사무총장이 코로나와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유엔의 물류 담당 기관으로서 코로나 상황에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대면으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6월 회의가 유럽과 북미 간 지속적인 유대 상징인 나토를 강화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미 나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도 참석합니다.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미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 일대 북한 측 도로에선 포장 공사가 진행돼 두 나라 교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이 유엔 인구 기금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미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핵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변곡점을 돌파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2일 우리는 북한 능력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핵무장 적성국을 상정하고 실시한 모의훈련 DEGRE 과정에서 북한도 염두에 뒀는지 묻는 질의에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Not really able to answer that question. I will tell you that I am very confident in my ability to deter. We're very familiar with North Korea's capabilities.
리처드 사령관이 언급한 억제, 갈등 확산 모의 검토 훈련 DEGRE는 핵무장한 적성국에 맞서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약, 갈등 확산 관리의 역학관계를 시험하는 모의 전쟁 훈련입니다. 전략사령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실시 사실을 공개한 이번 모의 훈련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6개 통합전투사령부가 참가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은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확약한 노력들을 이행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고 자신의 목표는 그와 같은 책임과 노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핵 역량 확장 추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미 자신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일부 지표에서 변곡점을 돌파한 상태라고 증언했다며 단순히 핵무기 보유량을 토대로 한 나라의 능력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허술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have the luxury of deterring one country at a time, right? I have to deter all countries all the time in order to accomplish my mission.
리처드 사령관은 임무 달성을 위해선 핵 운반 체계와 지휘 통제 역량, 준비 태세와 훈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나라들의 대처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적성국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억제하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도킨스 미 공군 전략적 억제력 핵 통합 담당 부참모장도 이날 공군협회 소속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파르게 핵 역량을 고도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킨스 부참모장은 이 같은 적성국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억제력뿐 아니라 동맹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로런스 스터츠라임 전 북부사령부 기획, 정책, 전략과장은 미국이 향후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상기반 전략적 억제력 GBSD를 실전 배치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킨스 부참모장은 그와 같은 비판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유사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후 맥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킨스 부참모장은 정말로 핵투사를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닥칠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킨스 부참부장은 미국의 핵 현대화 예산 감축 움직임과 한국 내 일각에서 핵 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데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 질의에 현 시점에서 예산이 감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Should we keep with the current structure that we have? I think that we would be able to reassure our allies.
또 한국 등 동맹에게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핵 우산의 정책 방향성은 미 국방장관실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도킨스 부참부장은 다만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동맹들을 존재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 일대 북한 측 도로에선 포장 공사가 진행돼 두 나라 교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 접경 지역의 야적장 등의 모습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을 떠나 공해상 혹은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북한 선적 선박은 최소 7척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북한 선적의 민해호와 롱리치 5호, 자성 2호 등 4척의 선박이 중국 룽커우항과 다렌, 시다오항 등에 입항하거나 입항을 앞둔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 태평산호와 자력호 등은 22일 현재 중국 웨이하이항 인근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회령호는 한국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이들 선박 외에도 안산호와 청암호 등이 이달 초 대한해협과 한국 동해 울진항 동쪽 약 200km 지점을 지나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잠시 노출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북한 선박들은 지난해 7월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사실상 운항을 중단한 모습이 관측돼 왔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만에 선박 여러 척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바다에서 포착되면서 어느 정도 선박 운항이 재개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박이 약 8개월 만에 처음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점도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선박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연화 3호는 지난달 28일 중국 옌타이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깃발을 단 선박들은 지난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척도 안전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박들의 운항이 다시 재개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긴 1,297만 달러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이를 두 나라 무역 재개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선박들도 운항을 재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국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어온 국경 지역 무역은 아직까진 재개 조짐이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은 가장 최근인 21일까지 트럭이 한 대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3월 16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신의주 일대 위성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예년과 달리 조중 우이교 북한 쪽 부근 도로에서 발견되는 트럭의 숫자가 단 6대에 불과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나 대북 제재 이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신의주 일대는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중국에서 막 넘어온 트럭들의 행렬로 가득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선박을 통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은 어느 정도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육로를 이용한 양국의 무역은 아직도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상당수가 비료 등 소비 제품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물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료 등 비소비 제품목이 선박을 통해 유입됐지만 아직까지 육로 등을 통한 소비 제품목 수입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So it's kind of market related trade in consumer products that has been shut down by the border closure.
브라운 교수는 설탕처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 제품목들은 국경 봉쇄 상황 속에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지 못했다며 북한의 상인들은 어떻게든 설탕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중 교역이 소폭 상승했다는 사실과 함께 양국의 국경이 개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제 북한 당국이 국경문을 열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개통을 앞뒀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맥사 테크놀로지사의 지난달 16일자 위성사진에 따르면 신압록강 대교의 북측 도로는 이전까지 중국 방향 도로만이 포장공사가 돼 있었지만 이날은 신의주 방향 도로도 포장이 된 듯 회색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스팔트가 깔린 듯 짙은 회색인 중국 방향 도로와 달리 신의주 방향 도로는 아직 밝은 색상이어서 바닥에 시멘트 작업만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14년 신압록강 대교를 완공했지만 포장공사가 완료된 다리와 달리 정작 다리 끝 북측 도로는 곧바로 논밭으로 이어진 상태로 방치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로공사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일부 포장공사까지 끝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해당 공사가 중단된 듯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유엔 인구 기금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제재 기한을 연장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 전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인구기금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제재위는 지난 16일로 만료된 유엔 인구기금에 대한 제재 면제기한을 2022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정된 이행 안내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년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대북결의 2397호 이행에 대한 세부 적용 안내서 격인 이행안에서 7호를 개정하며 지원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지원 물품의 운송 지연 등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9개월 이상의 기간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제재 기한을 연장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단체가 처음 제재 위에 면제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입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 두 대와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부속품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고 이후 2020년 4월과 10월 그리고 이번 2021년 4월까지 모두 세 차례 면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는 모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책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내부로의 물품 전달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재위가 발표한 세 번의 면제기한 연장 승인은 1년 반 이상 해당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런 아놀드 의원은 이달 초 진행된 웨비나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여행 제한과 북한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멈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Humanitarian aid in the country has stopped. Right. Due to travel restrictions, due to
한편 지난달 유엔 아동 기금 역시 신종 코로나로 인해 물품 전달에 지장이 있다며 지난 3월로 끝난 제재 면제 기한에 대한 연장을 요청해 2022년 3월까지로 1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BOA 뉴스 오태성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국제적 기준 준수와 관련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planations and justifications of this legislation was not what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내에서 대북 전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우려는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ery important in reflecting the reality in the border area. Now,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감안해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With...
그 법의 일부 조항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 때문에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 혐의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4월 19일자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퀸타나 보고관과 아이린 칸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블레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롤러 인권 운동과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또 이 법이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개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 약 2만 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서한에 한국 정부가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해당 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아울러 한국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 해석에 따라 한국 내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정치적인 표현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불균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인권에 대한 제약은 엄격해야 하고 균형과 필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논할 때 법률 용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런 점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peaking more broadly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e see
나라가 고립된다는 건 주민들이 고립된다는 뜻이고 이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인권 유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borders and they are getting isolated. The access to information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선 특히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한국 안팎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에 즈음해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왕조의 폭정에서 눈과 귀를 다 빼앗기고 처리장막에 갈려서 사실과 진실을 모르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탈북자들의 편지를 계속 보내왔거든요. 이번에도 꼭 같이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자유의 목소리 또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려 갑니다.
전단 살포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와 관련해선 풍향에 따라 정하겠다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단에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이 담기고 전단 50만 장 이외에 1달러짜리 지폐 5천 장, 소책자 등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박 대표는 매년 북한 자유주간 때마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뿌려왔지만 한국에서 지난달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자신은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법률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날려보낸 행위로 한국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국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애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던 대북전단 문제가 아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박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박 대표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박 대표와 이 문제로 상의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일부 국제인권단체와 유엔, 미의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 목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한과 관련해서도 그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히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해당 법은 한국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최근 지적했습니다. 북한 추정 해커들이 해킹 수법을 미묘하게 바꿀 뿐 아니라 해킹 공격에 취약한 대상을 물색하면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21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혹은 관계자를 겨냥한 이메일 해킹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이 해킹 공격에 사용됐다며 공개한 파일은 2021 데이터 기반 미래 전망 연구라는 제목의 워드 프로그램입니다. 이 파일은 각 정책 분야별 핵심 사안의 현재 정책 수준과 중요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한 설문지로 언뜻 보면 정상적인 파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킹 그룹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누르면 감염된다고 이스트 시큐리티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킹 그룹이 사용하는 악성 문서에 자체 암호 설정 기능을 적용해 보안 프로그램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워드 파일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문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관련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안내된 것을 통해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가 북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이란 단어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북한식 표기라며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나 습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흔적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하는 증거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멀웨어바이트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문서 내 그림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최근 참가 신청서 양식이라는 제목의 워드 문서를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유포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면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림 파일의 확장자가 PNG에서 BMP로 전환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악성 코드가 나오게 된다고 이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멀리어바이트는 이미지에 들어간 악성 코드를 감지하는 보안 체계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방식이라며 사전 탐지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는 이유는 라자루스의 이전 수법과 유사한 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22일 VOA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러 민간기관에서 지적하는 해킹 시도는 어떤 면에선 수법의 다양화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틀에서는 북한 해킹 그룹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lready some degree of familiarity, but maybe within the certain file types, that could be new.
파일문에 이를 누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수법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다만 이번 사례는 사용하는 특정 파일 형태를 바꿔 어느 정도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다시 말해 낡은 수법에 새로움을 가미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에서 사이버 위협 분석을 담당하는 레베카 포드 분석가는 공격 주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know about attackers is that they have certain patterns.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때 각자 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패턴을 알아낸다는 겁니다. 포드 분석가는 아울러 해킹 그룹이 사용한 IP 주소와 이메일 주소, 공격 대상과 관심사 등 작지만 많은 메타 데이터를 모아서 누구의 수행인지를 생각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at would be something like an IP address, email addresses, who are they targeting.
포드 분석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100% 정확하게 누구의 수행인지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한 정보를 활용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연구원 역시 악성 코드 제작 패턴 확인을 배후 확인의 주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해킹 공격 시도를 특정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포착된 악성 코드 활용에 있어서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 그룹이 비슷한 패턴의 악성 코드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see the reusing and recycling of the same tactics, tools, and sort of capabilities because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같은 전술과 도구 등을 재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악성 코드 개발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매번 새로운 혁신적인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또 북한이 이미 자신들의 악성 코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이 같은 공격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공격 대상을 계속 바꾸면 이에 대비돼 있지 않은 대상에게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e other thing is there's a proven success rate to, you know, a certain extent. The only trouble I have is that
하 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정부 수반들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 40여 명이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일본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28개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 등 40여 명의 지도자들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상으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폭 상향 조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By maintaining those investments and putting these people to work, the United States sets out on the road to cut greenhouse gases in half by the end of this decade.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에서 52%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시 2025년까지 26에서 28% 낮추겠다는 목표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기라며 특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최대치를 산업화 이전보다 화씨 2.7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다음으로 그리고 외국 정상 중엔 첫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China will strive to peak carbon dioxide emissions before 2030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efore 2060. China has committed to move from
시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향후 석탄 발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을 45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일본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6% 감축 목표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2030년도에 온실가스가 2013년도부터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가 총리는 또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도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에서 45%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목표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40% 감축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C'est un choix historique sur le chemin qui nous mène vers Glasgow. Je veux saisir cette occasion pour saluer aussi votre décision de rejoindre l'amendement de Kigali.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탄소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유럽 그린 딜을 언급하며 혁신, 변화,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탄소 배출을 2035년까지 78%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계획을 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누적 규모를 크게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였다며 이산화탄소 등가량을 1990년도 31억 톤에서 최근 16억 톤으로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연설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하반기까지 상향해 UN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가 열리기 전에 각국이 구체적인 계획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Before the United Nations Climate Conference in November in Glasgow, we need concrete proposals that give access to greater finance and technological support.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금융과 기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주요 7개국이 약속한 1천억 달러의 기금 조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로 전 세계가 하나로 모아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e importance of today in my judgment is this. The world came together. President Xi, Prime Minister Modi, President Putin, presidents of small countries and big countries, President Macron.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디 인도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큰 나라, 작은 나라 정상들이 모두 모였다는 것입니다. 케리 특사는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위기 상황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북한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에 2019에서 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탄소 배출량을 16.4%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북한이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195개국 중 63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국제사회를 무대로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의미를 알아보는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y now, much of the world knows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s unparalleled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its own people. This dynastic totalitarian state.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국민의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의 비할 데 없는 체계적인 침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김씨 왕조의 전체주의 국가는 자국민 삶의 모든 영역을 절대적으로 통제합니다. 미국 국무부 UN 프리덤 하우스를 포함한 수많은 기관의 시민 보고서 및 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의 벨퍼센터와 카르 인권정책센터가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식의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사회를 무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는 탈북민 7명이 참가해 각자의 경험과 인권 문제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하버드 벨퍼센터 박사 후 연구원인 백지은 씨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e problem definition today or to date has generally been a very
이번 세미나는 현재 북한 주민에게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재정의하고 장단기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세미나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이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숙청된 고위 지도층의 비극을 목격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 이현승, 이서현 남매,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했던 박연미 씨, 꽃집에 출신 이성주, 티모시조, 이성민,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탈북한 박대현 씨가 초대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구체적으로 인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에 관한 첫 질문은 지난해부터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서현 씨가 답했습니다. 이서현 씨는 북한 주민은 거주 지역이 어디든 모두 심각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고 연좌제가 그 수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떠난 지 6년이 넘었지만 50년 넘게 북한에서 살았던 자신의 어머니는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My family and I, we left North Korea in 2014, but so it's been more than six years since we left North Korea, but my mom, she still unconsciously whispers directly into my ears. Because after living in North Korea more than 50
누군가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습관으로 남은 행동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북한 정권에 의해 억압을 받고 살았는지를 떠올리게 해 매우 슬픈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이서연 씨는 북한의 연좌제로 평범한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그들의 가족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김씨 정권 아래 살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탈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은 13살 때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인신매매당해 성노예로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slaves in China right now, being sold like pigs. And this is completely forgotten from the mainstream because
박연미 씨는 지금도 수많은 소녀들이 돼지처럼 팔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난이 완전히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살기 위하여라는 자서전을 영어로 출간한 뒤 유창한 영어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지은 씨는 북한 주민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에 이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 지원단체 우리온을 이끌고 있는 박대현 씨는 탈북민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하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According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South Korea, 62.67%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xperienced severe hunger.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민 5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다며 그 이유는 탈북민 10명 중 8명이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고 61.67%가 굶주림이 시달린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PTSD에 시달린다는 것은 당시의 공포와 괴로움이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국민의 전체 자살률보다 3배 높은 탈북민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대현 씨는 지난 2017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 한국에 정착했지만 어려움을 겪으며 영국과 중국 등지로 옮겨 다녔던 경험을 말했었습니다. 박 씨는 현재 40여 개 탈북민 정착기관의 정보를 취합한 우리온이라는 앱을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교육을 꼽으며 시민사회가 탈북민들에게 전문적 배경과 기술을 나눠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자서전 거리소년의 신발에 이어 2018년 나의 1, 2, 3 영어 공부 등 책을 펴낸 이성주 씨는 현재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Successful defector leaders in diverse fields may serve as role models who can provide valuable advice as predecessors.
이성주 씨는 탈북민들이 학계와 정계에서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역경을 극복한 성공 스토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귀중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주 씨는 또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탈북민들도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탈북민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티머시 조 씨는 꽃집 출신으로 2008년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영국 시민입니다. 조 씨는 영국에서 북한과 달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의 가치를 배웠다며 국민을 위해 영국 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나라와 외부 세계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에는 학생, 일반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실시간으로 반응을 올리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터프트 대학 플래처 법학 외교대학원 이성윤 교수는 VOA에 탈북민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통제, 뭐 연좌제가 엄청나게 효과적인 그런 통제 지배 수단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죠. 지금 21세기에 이조 시대도 아니고 연좌제를 이렇게 간 당국이 주민 통제 수단으로 지금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게 정말 극심한 인권유린이죠. 또 북한 당국 그런 관료들도 지위가 높을수록 전화기 도청 등등 더 심한 것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일리 있고 적절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이현숙 씨가 비판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전단뿐 아니라 쌀, 성경책 등 주민들이 되팔아 생계에 보탤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전단지만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안을 보시면은 USD다, 현금, 현금 외 뭐 재산상 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심지어 뭐 양말, 물 칫솔, 치약 등등 성경 거의 모든 물품을 금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범위가 넓어요. 단순히 전단지만 금지한 법이 아니라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백지은 연구원이 탈북민들을 북한인권에 대한 폭넓은 대화에 참여시키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I can't ignore the voice of my faith and conscience.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나의 양심과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친구와 가족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I want my friends, relatives, and families and other fellow North Koreans also they can enjoy the basic rights of as human beings.
It's because the right thing to do. What else can we be doing as a humanity? Not sharing.
또 인권 운동은 올바른 일이라며.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2도, 양덕 아침 7도, 낮 23도, 신해주 아침 11도, 낮 25도, 구성 아침 11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22도, 강계 아침 7도, 낮 23도, 희천 아침 8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23도, 개성 아침 12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1도, 낮 24도, 신계 아침 11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10도, 낮 20도, 장전 아침 9도, 낮 17도, 평강 아침 8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구름 많겠고, 함경북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21도, 장진 아침 1도, 낮 16도, 청진 아침 9도, 낮 18도, 김책 아침 8도, 낮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4도, 낮 19도, 김영관 아침 1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1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m, 오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영국과 벨기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성명에서 이번 순방은 동맹 회복과 대서양 동반자 관계 활성화,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이틀간 열린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11일에서 13일 영국 코넌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한 G7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벨기에를 방문한 후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대서양 안보, 집단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하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완전 철군을 시작하는 5월 1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22일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AP통신에 군 당국이 장비를 운송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서비스 계약 등을 줄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몇 주간 군대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남은 기지가 폐쇄될 때까지 군 병력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 남아있던 미군의 완전 철수가 5월 1일에 시작돼 9월 1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약 2,500명의 미군과 7,000여 명의 연합군이 머무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아프간 미군 철수를 위해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병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파병된 병력은 아프간 전쟁 종식을 위해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현지에 주둔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는 도쿄 등 4개 지역에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긴급사태가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3일 정부 코로나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수도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개 광역지역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간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주점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 등 주요 상업시설에 대해선 휴업이 요청됩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다음 달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3일 일본 육상자위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다음 달 11일에서 17일 규슈 지역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프랑스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라면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도서방위 전수 기량을 더욱 향상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23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등 세계식량 상황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정의용 장관과 비즐리 사무총장이 통화해서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제사회 식량 상황 등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 회사인 스페이스X가 추진 로켓을 재활용한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3일 오전 5시 49분 우주비행사 4명을 실은 스페이스X 우주선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후 궤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트로 명명된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X가 유인 비행기에서 로켓과 캡슐을 최초로 재활용해 이뤄졌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 불요일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